주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소생과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소원하는 대로 회복시키시고 소생함을 받는 그런 새로운 홍해 작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정말 처음에 부탁받을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부탁받고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본 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뭐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이 중심으로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소망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드디어 정말 땅에 발을 딛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달리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성도들의 중생과 성화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잘 읽어보면 사실 칭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강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성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교회 내 갈등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갈등이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또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부정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거하는 결국은 로마서 6장에서는 그래서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외형적으로 세례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적 행위 자체 즉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세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는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없는 단순히 세례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냥 자기 성취, 자기 만족 뭐 자기 과시, 자기 도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외적으로 공인된 자리에서 선포함으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적인 것을 우리가 사실 다 판단하기는 저 사람이 진과 정말 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안 했는가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적인 연합과 동시에 드러나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이 관계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뛰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의 몸부림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의는 다 사라지고 사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중에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애써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한 하나님의 의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 내가 십일조를 꼬박꼬박 잘 빼먹지 않고 잘 내고 있고 남의 거 도색한 일이 없고 우리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강조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계속 인간은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라고 하는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데 사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럼 네,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 이것과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 왜 죽으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었음을 사실은 선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죄가 죽었다 라고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해방함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실 사는 것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인간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인 것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마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 작전을 생각하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실감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처음에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았었는데 어쨌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노예살이가 시작이 되어서 최소한 30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독립운동을 안 했었겠는가?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고 보아지는 거죠.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 사이에 정말 우리가 독립을 해보고 우리가 왜 노예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있었으리라고 보아져요. 그러나 단 한 건도 독립운동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 더군다나 뭐 외교 밀사를 보내서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가 좀 이 애굽의 학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뭐 요청도 수없이 많이 했을 거라고 보아져요. 근데 외교적인 노력도 자국 자체의 어떤 뭐 독립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일들도 사실은 다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들이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사실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그런 인생,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 강한 팔과 능으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그 종교였던 곳에서 인도했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더 죄가 되게 하는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가 뭔지도 몰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예 죄가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너희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공적은 드러날지 몰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더 많이 죄를 지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하면서 이 6장을 시작을 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분쟁들 사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이 정말 철저히 죽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죄의 종의 모습, 죄의 종로로 다듬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혹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까 오자라,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하면서 내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반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가 불렀듯이 정말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것은 정말 넉마초강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많이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셨을 때 우리를 또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죽어 땅에 묻힌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들 또 완벽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얽매였던 죄의 쇠사슬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 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운, 우리가 죽었다라고는 죄의 종로로 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근데 그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더 악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사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착해, 조금 나아, 좀 의로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 덩어리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간을 심판하셨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심판하셨을 때 그 범죄의 내용은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언젠가 여기 와 설교하면서 옛날에 서리에 먹은 것으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으라고 봐요. 내가 복숭아 서리에 먹은 거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서리에 먹은 거나 똑같다 말이지. 그 죄질로 보면은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 하나 서리에 먹었다고 주인이 나를 영창으로 집어넣으면 그 주인은 나쁜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 몰래 따먹었다고 영창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영창도 뭐 구류 일주일 살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죽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선악과 따먹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왕을 반역한 행위 때문에 영벌에 처하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죽어진 것이고, 이제 그 말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 로마서 6장 23절 끝에 가면 영생이다 나오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건,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그 새 생명 안에서 행동한다. 이 말은 우리의 새 생명이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사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에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죄가 나를 지배했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죄 지은 것밖에는 없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도는 은혜에 속한 것이 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율법의 행위에 어긋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나됨은 바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전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부분, 그 모세에게 속하여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다에 정말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한, 그래서 정말 양쪽 옆에 막 물장, 우리가 모세의 십계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양쪽 옆에 물기둥들이 막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야, 저 물속에 빠지면 우리가 다 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율법에 속해 있는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그 부분, 모세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왜냐하면 모세에게 속한 율법은 사실 우리 죄를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꼬자질을 하게 되는, 너는 죽은 자다, 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스도에게 함께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사실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너희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너희 힘으로 다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이거는 포기하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것, 그거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마라. 철저하게 나는 가려주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6절과 7절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봉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기서 선언하고 있으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 죄가 뭐냐?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온갖 욕심, 탐심을 이야기하는, 그건 우상 숭배라고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 탐심에 내가 매여서 그야말로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다시는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다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출애굽한 다음에 있었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나중에 다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자신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이집트인들 학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내가 너희를 건지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길로 달려왔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을 지나갔으리라고 보합니다만은, 어버님, 아버님 은혜에 기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식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기 자랑들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거기 앉아서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잘 났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놀아보라 하고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조보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를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정말 돌아오면 다 부모님의 은덕입니다라고 말할 때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는 잘했다 이런 뭐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데, 주님이 건져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 우리에 대한 강조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도 하나도 일으켜주지 않을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연합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나, 옛사람은 늘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 짓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노예들도 자기가 잘났다라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났다라고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사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죄의 종들은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가?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했다고 한다면,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즉 세상의 구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내가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의 구원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건 참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증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땐 당연히 이제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죄의 우리의 욕심 이 정과 욕이 욕심이 다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7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의로운 자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켰으면 이런 강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도 이거 다 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서울교회는 다시 소생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여주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내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거 부활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을 앙망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인가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기의 만족 우리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 절로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교회들을 보면 그리스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게 오히려 편해 교회가. 근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안한 걸 마치 애들이 엄마가 눈앞에 조금만 사라져도 불안해서 막 엄마 찾고 이랬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 그리스도 없이도 잘 굴러가는 조직으로 굴러가고 행정으로 굴러가고 뭐 인간적인 어떤 무엇으로 굴러가는 것이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교회들이 저는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걷고 뛰고 일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계신다. 전에는 온갖 탐심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 예수님을 거스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있는 것은 진리를 위할 뿐이다. We cannot do any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정말 너무 멋진 말을 예수님. 우리가 against the truth 진리를 거스려서 진리를 반해서 진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오직 For the truth, 진리를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은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주장, 내 생각, 내 취향,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도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졸업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맡을 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목사의 개똥 차락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목사 교회 세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교회마다 다 틀리냐 말이죠.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마다 다 틀리냐. 그게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냐 말인지.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목사의 개똥 철학이 아니고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뭐 어떤 목회 계획이 있냐고 또 후보자 구할 때 뭐 그런 계획서 써서 내라고 이야기. 그럼 웃기는 거지.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다 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 인생 계획 다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되었어요? 그런데 뭐 목사 새로 오는 목사에게 목회 계획서 내라고 그냥 아 그냥 목회 계획서는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게 목회 계획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멋들어진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것은 내 뜻하고 좀 맞지 않아도 나는 기꺼이 포기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인지 순종하겠다. 그리스도께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권익을 내려놓겠다. 그리스도께서 흥왕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둘 중에 하나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는 했는데 출애굽의 대장정에 들어서기는 했는데 과거 이집트에 살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 혹은 미련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혹 우리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 자신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어지 않고서는 다시 사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왜? 아담은 우리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우리 다 죽었어요. 왜? 그리스도도 둘째 아담으로 우리의 표상이거든요.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능히 이루신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치 사실 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은 운동회 때 양쪽에 두 사람이 발 묶고 같이 어쨌든 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발걸음 움직이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꼬린 지점에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 잠만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내가 가자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훨씬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완벽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완벽한 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지 내가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자가 아니냐. 근데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10절과 11절 같이 봅시다. 그의 죽으심은 그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내 욕심,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거죠.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중에 이제 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때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함을 받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